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혜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총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이제 그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데요, 에베소 말씀 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돌이켜보면, 첫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4장 이후로부터 쭉 이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예를 들면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어려운 점은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바라봄과 헤아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예요? 너희가 지금 받아 누리는 혹은 받아 행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올라가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정하신 분량에 따라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를 바라보는 눈을 바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죠. 거기에는 음심과 탐욕과 더러운 말도 행동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5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보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이 5장의 말씀 그리고 이후로 이어지는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왜 거룩한가 혹은 왜 거룩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먼저 15절 16절을 같이 좀 먼저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명령은 주의해서, 여기 우리 번역에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요 부분이 명령입니다. 원래 그 성경의 뜻은 이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라. 도대체 너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지 아니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사는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여기서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이 말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냥 우리가 그냥 탁 보면 알아가 아니라 정신 차려서 보지 않으면 쉽게 분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핵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입니다. 분별. 어떻게 지금 여러분과 제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하는, 그 지혜롭게 사는지를 삶을 살펴보아 분별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 다음의 말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거죠. 지금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죠?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좀 시간 좀 잘 써. 시간을 좀 귀하게 써. 넌 도대체 어머님이 우리 자녀들이 뭐 게임을 하고 있거나 뭐 뒹굴뒹굴 하고 있거나 그러면 시간이 아깝지 않아? 넌 시간을 좀 아껴 써.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도 그런 말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때 이 그런데 이 시간이란 말이죠. 참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불공평하다 느끼지만 시간처럼 공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바쁜 사람에게도 하루 24시간, 한 시간에 60분이 주어지고 또 덜 바쁜 사람에게도 24시간, 시간 60분이 주어집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떻게 이거를 시간을 우리가 저금할 수는 없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돈처럼 저금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는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려보내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허락된 시간은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시간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가능한 모든 기회를 다 선용해라 혹은 모든 기회의 장점을 쓸 수 있으면 모든 기회를 다 써라 아니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 과연 나는 내 시간을 그렇게 치열하게 관리하면서 살았나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면서 살았는지 시간을 귀하게 그리고 열심히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신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권면은 말씀의 권면은 사실 시간을 귀하게 존중히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부지런하게 살아라 해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아끼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갈라디아서에 두 번 더 쓰이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때 이 속량하시다라는 말이 오늘 세월을 아끼다 하는 그 단어예요. 거룩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4장 5절에 또 다시 한번 이 표현을 짧게 해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하시고 우리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표현이 가지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그 뜻은 잃어버린 우리가 죄에 팔려서 영 죽을 완전히 망가질 멸망의 일을 우리를 귀한 값을 주어 사신 바 된 것을 이게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는 되게 redeem 했다고 값을 주어 사서 그 가치를 새롭게 했다라는 뜻으로 번역해 줍니다. 근데 이 시간을 아끼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듯이, 우리를 구하셨듯이, 우리를 멸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구해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그렇게 구해내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구해내 사는 것이, 내가 지금 그렇게 시간을 구해내며 살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라. 15절 16절 말씀의 뜻은,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뜻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한 때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허락된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속해내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러한지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설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이때 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자는 앞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시간을 구속하며 사는 사람,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시간을 귀히 구속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에도 같은 말씀이 증언됩니다. 이때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 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는 그 단어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앞에 지혜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라는 이때 쓰신 이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뜻해요. 우리 좀 더 이제 같이 말씀을 따라 풀어가 보는데,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하다, 깨닫다, 이거는 복음서에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언제 사용이 되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혹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그때야 깨닫더라 하는, 이게 이해하다, 깨닫다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라는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사용된 그 깨닫다라는 그 용법으로 보는 그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주의 뜻을 그러면 이해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비유로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쫙 말씀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들어도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씨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 길은 단단하니까 씨가 숨길 수가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금방 먹는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지만 그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 돌짝밭에 떨어지면 그 돌짝밭에 그 이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나고 그럴 때 금방 말라버린다. 옥토에 떨어졌는데 이게 깊이 뿌리가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해주신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씨가 어느 땅에 떨어져야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새로운 비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은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귀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듣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말씀을 주신 분에게 그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가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 여쭙고 그분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대로 행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실수로 말씀하시는 적이 없지만 우리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처럼 해봤는데 좀 이상하다 그랬을 때는 다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경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분명하게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과 이 관계가,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말씀은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생각을 버리지 않는 내 고집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해하고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것은 마치 근육 운동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저도 운동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복부 근육만 주로 발달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운동을 하면 처음에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이 되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그 운동을 반복해서 그 운동에 우리 몸이 익숙해지면 그 일이 아주 쉬워져요. 외국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법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영어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말을 못하잖아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을 전달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연습해보고 반복해보면 외국어는 늡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도 좀 살아보고 우즈벡에서도 좀 살아봤지만 우즈벡말 배우는 게 훨씬 쉬웠어요. 문법적으로 조금 우리 말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우즈벡 말을 했을 때 제가 우즈벡 말을 하면서 했던 실수를 그분들은 그 실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우즈벡 말의 실수를 그분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줬거든요. 이 관계가 튼실하고 관계가 안전하면 그 언어가 금방 늡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어 하는 그 주의 뜻을 듣고 확인하는 것은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묻고 듣고 행하고 하는 이런 살아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분명하게 들린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 뜻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통째로 잘 가르쳐 주신 예가 구약 성경의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요나서 보세요.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꽤 친합니다. 꽤 친한 게 아니고 아주 친합니다. 요나는 막 성질 나면 하나님께 막 성질을 부려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뭐 내가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살려줄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난 이제 뭐 난 못하겠어요. 죽여주세요. 요나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헤아림과 자신이 그 앗수르를 바라보는 판단하는 자기의 세계관은 바꾸지 않았다고요. 그가 볼 때는 앗수르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그들의 그를 향한 이 요나의 선포였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서 사흘을 가야 다 전할 길에 하루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지 몰라서 그들이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명하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요나는 어땠어요? 속이 상했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가르쳐주세요? 요나 옆에 박넝쿨을 세워주셨다가 박넝쿨 때문에 이 뜨거운 이 그 중동의 태양이 싹 가려지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이 박넝쿨이 확 마르니까 요나가 막 다시 화가 나면서 그냥 막 죽겠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그랬더니 뭐 박넝쿨이 뭐 이렇게 네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이 박넝쿨이 이렇게 이 자랐다가 죽는 것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거늘 이 백성, 이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죽는 내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으로 사실은 요나는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와의 사귐과 그와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하시구나라고 점점 분명히 알아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삶의 모습을 요나서가 전체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주님도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주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말씀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때 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가 오늘 읽은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혜로우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제자들이 지혜로운 건 뭐예요? 첫 번째, 자기들을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따르는 주님의 뜻을 우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가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말미암아 참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 그 자체 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9절 10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어리석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날마다 어떻게 관계 가운데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주님의 말씀이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알아요. 성경 보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요. 오늘 우리 이제까지 쭉 에베소서 오면서 우리 얼마나 크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구나.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마스터피스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걸작품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 우리 이런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 우리 분명히 알아요. 봤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분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저 같으면 병원에서 혹은 뭐 학교에서 혹은 제 가정에서 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관계 가운데 내 지금 상황과 필요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봤던 그 경험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경험이 될 때 마치 우리가 새롭게 운동하면서 혹은 새로운 삶의 문법, 새로운 언어가 우리 삶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점점점 익숙해지고 우리 몸에 새겨진 바 될 때 그것이 내 삶에 실천적인 혹은 실천이 가능한 지혜가 된다고요. 이때 이 어리석다에 반대되는 그 지혜, 17절에 설명된 그 지혜가 그리스 단어로, 헬라 단어로 프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네시스가 영어로 번역한 게 practical wisdom,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지혜. 여러분, 우리 앞에 음식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최등급 고기와 아니 뭐 생선과 또 그거에 필요한 양념 쫙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두 시간을 줬어요. 음식에 필요한 모든 조리 도구도 다 주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요리를 만들면 우리 중에는 기가 막힌 명품 요리를 만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곤죽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료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요리법도 나올 수 있어요. 요리할 수 있는 도구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최상품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없다? 실질적인 지혜.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평소에 늘 요리를 해보는 가운데 그게 그냥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 요리 그 고기를 탁 만지면 벌써 손가락이 촉감을 아는 그 지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었던 소위 말한 수많은 프랙티스들, 이 음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잘 먹여야지 하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채곡채곡 쌓아진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준 그거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찾아봐도 요거야라고 분명히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졸이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실질적인 지혜가 쌓여가는 거라고. 이게 성장이죠, 성장. 내가 그렇게 사는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내가 정말 시간을 잘 아끼고 있는가? 혹은 또 뭐 돈을 잘 아끼고 있는가?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쁘고 급한 일이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죠. 그럴 때 내 급하고 바쁜 시간, 내 급하고 바쁜 일을 잠시 미루어 두고 그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게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뜻에 따라 시간을 구속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 내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그냥 뭐 밀어놓기 쉽잖아요. 그러나 필요할 때 그렇게 필요한 시간을 쓰는 거, 연로하신 부모님,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드리고 간호해드리고 케어해드리는 거는 이게 내 도대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치 없는 시간 같지만 아니요,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아끼는 것은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 조미슬지도 않고 도둑이 어떤 도둑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정말 엄청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돈을 놓는 것이 아끼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하늘에 우리 보화를 쌓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 보화를 쌓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재정이 흘러가도록 지갑을 여는 거. 여러분 이게 재정을 아끼는 거라고. 세상도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들곤 하는 예인데 어느 교수님이 은퇴하셨는데 저희 병원 앞에 이제 그 이 팔려고 내다 놓은 그 디지털 엑스레이 기계 하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동용 엑스레이 기계 하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안 교수 여기 있길래 내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인데 그 5년이 지나서 이제 팔려고 내놓은 기계랍디다. 500만 원 받는데요. 내가 보니까 아직 쓸만하던데 이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잘 고쳐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가봤던 그 네팔 그 병원에 보내면 이게 500만 원의 가치만 될까? 1억? 5억? 50억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 쓸 때 비로소 그게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가치가 살아나는 거. 그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게 시간을 악한 세상 가운데 시간을 건져 올려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이게 이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연습하고 확인하고 연습하고 확인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힘을 얻을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이거 명령인데 이 명령은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독에 빠지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는 지나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게 수동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다라는 거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이렇게 채울 수 없어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선, 이 술 취한다라는 현상은 뭐냐면, 술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약물이거든요. 술은, 술이 우리 몸에 이게 들어오면, 우리 대뇌 기능에서 가장 고급 기능이 뭐냐면, 우리 대뇌 기능의 가장 고급 기능은, 인간 다음에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교양이 있는 이유는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막 지루하고 그러면 뭐 기지개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품도 하고 싶고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니야 그래도 예배 시간인데 참아야지 이게 절제가 되는 절제 기능이 가장 인간의 고급적인 기능이거든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요 절제 기능을 절제시켜요. 절제 기능을 억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통제되는 그 통제 기능이 탁 하고 억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있던 게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술은 우리를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술은 우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억제한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제가 제어하는 게 풀리니까 그 안에 있던 욕망, 생각했던 충동, 생각들이 이게 툭툭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술김에 말한다 이렇게. 현상 자체는 술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 이렇게 사는 것은 지나치다, 방탕한 것이다. 그냥 내던져 놓는 건데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따를 때 비로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잇다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걸 장갑에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장갑은 그냥 놔두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이게 쭈그러져 있잖아요. 쭈그러져 있죠. 근데 그 장갑 안에 우리 손이 들어가면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면 손의 움직임에 따라 장갑은 힘을 냅니다.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장갑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을 채우시는 손과 같은 거죠.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에 충만케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골로새서가 에베소서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도 동일하게 증언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술 취한 것을 버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거는 어떤 존재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죠. 술 취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 이끄는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둘 건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보니까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이 단어들, 이런 행위들은 주로 언제 이 일이 일어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거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예배 때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지금 이 여기에 보이는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상황은 예배의 상황이에요. 예배의 언어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의 라는 말이 있고 우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아끼는 삶인데, 시간을 아끼는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시간을 아끼는 삶인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까 초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렸다라는 그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로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지금 보는 거예요. 다음번에 우리 다음번 읽을 말씀에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거룩한가 하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예배의 삶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사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같이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몸의 질병, 정말 세상의 의학적인 판단으로 보면 참 어렵다,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가 우리 가운데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는 그의 고백을 볼 때, 그렇지, 사는 게 그런 거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는 걸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누구에게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많이 못해서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 연습해보면 알아요.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해보면 야 이게 찬양이 될까 싶은 거죠. 뭐 삑삑하고 뭐 그냥 목소리도 뭐 엉터리고, 그런데 모여서 자기 악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불러야 될 음보에 따라서 악보에 따라서 노래를 자꾸 연습을 해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가냐면 내 목소리, 내 음보를 자꾸 내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음보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 내가 내는 음이 서로 달라요. 같은 음을 내지 않는다고요. 근데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악보에 따라 각자가 충실하게 음을 내기만 하면 아름다워지는 거지. 근데 그 교회에서 찬양할 때, 이 교회 오빠들은 잘 아는데 교회에서 찬양할 때 서로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 기가 막힌 하모니가 꽉 되는 순간에 그때 그 이 막 이 소름이 쫙 돋으면서 오는 그 감동은 말이죠. 이게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이 참 어렵고 우리 삶이 참 갑갑하고 우리 삶이 참 정말 이 죄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기쁨의 찬송을 입히게 해주시는 여호와라는 찬양을 할 때 말이에요. 그 찬양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찬양이 내 인생을 다시 빚어주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힘을 새롭게 얻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할 때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도 노래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부르는 우리의 찬양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최상급의, 절대로 가장 완벽한 찬양을 우리는 마침내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지휘자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실 거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제 그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저를 든 병원 가가지고 병원 가서 같이 일하는 뭐 직원들한테 자매님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저 학장님한테 가서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아닙니다. 그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실질적인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오늘 물론 21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은 다음번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의 말씀은 모든 일을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범사에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골로새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그 생각 가운데 이거를 내 삶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하는 이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시간을 이 악한 때 가운데 그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아끼는 것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란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고 오늘 나오는 이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되도록 하는 이 예배가 되는 것은 에베소 1장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날마다 그분에게 여쭙고 확인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경험하고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성장, 그 성장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것이 교회일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 모일 때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이 말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해결이 되시고 대답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들어 순종하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온전히 하나님과 공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순종할 때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내 병약한 육신에, 내 어려운 관계 가운데, 오늘 이 한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오니 주의 영광을 받으소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갚주어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로 하늘의 시간을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